26장 말씀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신명기 26장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사는 농경 민족이 될 텐데 그랬을 때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매 3년마다 특별한 십일조를 드려서 연약한 이웃들을 돕게 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가나안 생활에서의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라고 하는 특별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6장 1절이나 또 12장 1절이나 19장 1절 등에서 반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고 살 때에 그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결국 신명기 말씀의 목적과도 같은 것인데 신명기 말씀을 허락하신 목적이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복을 누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기틀을 형성하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칫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그 민족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살 때 우상 숭배하고 악한 풍습 좋아하고 그러다가 다 망하고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전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생각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구원받은 다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저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껏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방인들 본받지 말고 세상 문명 문화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다음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된 곳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맺히는 그 열매를 만물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 그런 헌신이지요. 그 토지 모든 만물을 거둔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바쳐라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했을 때 그 광야가 다 사막이지 않습니까? 그 농사 짓는 것은 그 사막에서는 뭐 실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성장하고 태어난 그런 세대이고 이전 애굽에서 농사 짓는 거 구경하고 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농사에 아주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유목민이지 농경사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문명적으로. 그랬으니까 농사 짓는 것이 그들에게 참 낯설고 생소하고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런 일들인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그냥 두지 말고 그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내용이 첫 만물을 드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드리는 장소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란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치되어 있는 중앙성소를 의미했습니다. 다윗 시대부터는 이 중앙성소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와서 예루살렘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처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우리 사무엘이 거기 자랐다는 내용을 사무엘상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실로의 그 중앙성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후에 다윗 시대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된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이 중앙성소가 되었겠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그 이하 말씀에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아람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 한 곳만 아람 우리는 아람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갈대우르에 살던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온 가족이 갈대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시면 하란에 와서 머물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서 죽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거기에 남고 아브라함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남았던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와 다른 가족들을 가리켜서 아람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뿌리였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고 그런 같은 문화를 가졌고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를 아람 사람이라 불렀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가 점점 사장되게 되어 신약시대가 되면 히브리어가 점점 사장되게 되고 남는 것이 이 아람어가 남아있었을 만큼 아람 사람들의 언어, 문명 이런 것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은 매우 유사했고 같은 뿌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말은 대체로 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함께 떠났던 자기 지방 공동체 시족 사회였으니까 그때가 그 전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상하게 이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우리 조상들이 아람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뿌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학대를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이 학대 당하는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고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고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이런 복합적인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방향으로 늘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 누구 하나 내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한 사람 내 사정을 눈여겨 살펴보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게 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의 큰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다 보시고 방치하시지 않고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듯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도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신음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 열매를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천 만물을 드리는 감사의 의미였습니다.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 만물이 얼마나 좋은 열매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받으면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려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육 잘 받게 하시고 취직도 허락해 주시고 해서 첫 열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그 물질의 양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생 늘 견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또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를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만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레위인과 모든 나그네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같이 즐거워해라 잔치해라 그런 말씀 나누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과 객이라는 사람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사자 직분으로 따로 선정하고 자기 땅을 주지 않으셨고 백성들이 섬기는 것으로 살게 하셨고 또 나그네는 그 땅에 들어와서 방황하는 외국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땅이 없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농사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에는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기억해서 그 사람들과 열매를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항상 너희 곁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을 늘 기억하는 따뜻한 마음, 나도 전에 저랬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냉수한 그릇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를 회상하면서 나눔이 우리 삶 속 일상화되는 축복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은 두 번째 단락인 12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매 3년마다 드리는 특별한 십일조에 대한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매 3년마다 모든 십일조를 다 중앙성소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매 3년마다 특별한 십일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매 3년마다 특별한 십일조를 드렸을 때 이것은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해라 했습니다. 어디 중앙으로 모여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국세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바치는 것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백성들이 드리는 3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를 거두어서 이것으로 그 지역 안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가 말씀대로 구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 앞으로 1년간 우리가 경제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에 이 경제와 관련된 말씀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모두 36가지 정도인데 절반 정도가 사용하신 비유의 내용이 물질과 관계된 용어들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만큼 물질 생활이란 경제 생활에는 우리 생활에 깊은 관심사이고 이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 활동하는가라서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돕는 일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경제활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시면 정결하게 관리하고 힘쓸 것을 가르칩니다. 애곡하는 날 또 부정한 몸이 된 날 또는 죽은 자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일제 금지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쓰여질 것을 강조하는 말씀도 잊지 않고 덧붙여두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허비하거나 가졌다고 해서 부정한 일의 물질을 사용한 것은 주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16절 19절 말씀에서는 이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물질 생활의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감사하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승민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만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청결한 땀을 흘려서 깨끗한 수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고 깨끗하고 거룩한 일에 정결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해주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성민 되게 하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새해에 이런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